마태복음 12장 25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12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오늘은 12장 전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12장 내용을 다 보았는데요. 몇번 이제 전체적인 구조나 또 전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태복음은 몇 개의 큰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이 1장부터 11장까지고요. 두 번째 큰 단락이 12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두 번째 단락의 맨첫 번째 부분인 12장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선포합니다. 첫 번째 단락인 1장부터 11장도 마찬가지여서 제일 앞부분인 1장부터 4장까지 예수님 누구신지를 설명하고 선포하죠. 그때는 구약이 약속하고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다.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구약이 약속했던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다만 구약을 통해 이스라엘이 알고 기대하던 그런 메시아는 아니에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형편, 상황 속에서 알고 기대하던 그런 메시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을 주셨지만 그것 이상으로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그런 메시아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12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선포하는 내용이 세부적으로는 세 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이세 가지 주제 내용은 다 각각 따로따로 독립되어 있는 내용들이기는 하지만 총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면서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이거든요. 조금 더 상세하게 보면 두 가지 사건, 두 가지 사건, 한 가지 사건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두 가지 사건에서는 주님이 안식을 주시는 분, 뒤이어 나오는 두 가지 사건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분,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에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삼아 주시는 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잘 알려져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우리가 보았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이 다섯 가지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 안식과 관련해서 나왔던 사건은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실 때 일어났던 사건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책망을 하고 또 예수님을 비판을 합니다. 왜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면서 해서는 안 되는,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이렇게 막 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또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두 가지 일이 다 죄가 아니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은 나는 성전보다 큰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신 겁니다. 또그 뒤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쳐다보고 있죠. 예수님이 과연 병자를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을 앞으로 나오게 하셔서 고쳐주시죠.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보면 마태복음 저자가 이 사건을 설명하면서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두 가지 사건이 다 공통적으로 안식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면서 사실 매우 간단하게 또 핵심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본문을 좀 이렇게 상세하게 보다 보면 핵심을 종종 놓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사람은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 속에서 살아가죠. 그건 과거의 사람들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는 물론 예수님만 해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니까 조금 형편이 다르기는 하지만 여하튼 다 고통을 당하고 살아가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죄 때문에 심판받아 고통당하는 인류에게 조금이라도 그래도 좀 숨을 쉬고 살라고 어찌 보면 인공호흡기를 달아놓은 겁니다. 그게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또 그게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때는 어떻게 살 방법이 없어요. 소망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 안식일 하루만이라도 과도한 노동이나 심판에서 벗어나서 좀 지내봐라. 그리고 다른 데는 모르지만 성전에 나오면 내가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어주고 긍휼을 베풀어줄 테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숨을 좀 쉬고 살아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고 나는 성전보다 큰 자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구원을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는데 구약시대 때는 안식일과 성전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그런 살 길을 주셨다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성전보다 크신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거나 아니면 성전에 나아가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숨을 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안식을 누리라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서 죄 때문에 심판받고 죽을 지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숨쉴 구멍이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시죠. 이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선포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쭉 설명하시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주셨느냐? 하나님이 왜 성전을 주셨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큰 높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누리는 안식이란 무엇이냐면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완전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안식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영생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안식이지 이 땅에서는 완전한 안식을 누릴 수 없거든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자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걸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 안식을 누린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은 구약 때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이나 성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 말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숨을 쉬려면 누구든지 은혜를 받으려면 누구든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안식을 조금이라도 맛보고 누리고 살려면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현실 속에서도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습니다. 다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만족스러운 평안을 누리고 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조금 질병이 있거나 가난하거나 원하는 대로 되지 못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일정 부분은 천국에서 누리는 삶 같은 그런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야, 저 사람들은 돈도 없는데 질병도 있는데 되는 것도 없는데 뭐가 저렇게 좋을까? 뭐가 저렇게 평안할까? 뭐가 저렇게 기쁘고 감사할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자비와 긍휼을 받아 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선포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설명하셨던 내용,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 저자가 마태가 설명하고 선포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죄 때문에 심판받아서 고통당하고 상했을 때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십니다. 다 꺼져가는 그런 생명처럼 보일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새로운 소생할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게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이게 지금 12장에 선포하는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선포입니다. 두 번째 선포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선포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눈도 멀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물론 귀신도 쫓아내신 거죠. 그러니까 무리들은 놀라면서 야 이게 혹시 다윗의 자손 아닌가? 이렇게 반응을 했고요. 바리새인들은 야 저건 이 바알세불이라는 큰 귀신이 들려서 그래서 쪼그레기 귀신을 내쫓은 것이지 이렇게 도리어 예수님을 정죄하고 폄훼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하시죠. 설명을 하시면서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겠느냐 그러면 귀신의 나라가 온전히 설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귀신은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동시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건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고 만약 성령의 능력으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뒤에 보면 하나님 나라 관련해서 두 번째 또 다른 일이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서기관들이 찾아와서 표적을 달라고 욕을 합니다. 여지껏 예수님이 보여주신 수많은 표적들이 있는데 그것 갖고는 못 믿겠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표적을 달라고 요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요나의 표적 말고는 줄 수 있는 표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나의 표적을 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란 무엇이냐?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갔던 것처럼 인자도 땅속에 들어가서 죽음에 갇힌 채 3일 동안 지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내용을 보면 주님이 뭘 주시는지가 나오죠. 주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끔 하나님 나라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고 선포하신 내용을 보면 주님께서 아주 묘하게 특징을 갖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가를 설명하신 거예요. 선포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주어지는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다 마귀가 판치고 있는 마귀의 나라입니다. 계시록에서 이 사도 요한이 선포한 것처럼 그냥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마귀 들린 귀신들이 통치하고 있는 짐승의 나라예요. 짐승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가 이 세상 나라입니다. 우리는 육적으로는 그런 나라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사탄과 마귀의 권세를 다 쫓아내시고 성령님께서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보았을 때 마귀의 짓눌린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 된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죠.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미.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을 완벽하게 바꾼 건 아니에요. 완전하게 임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미 주어졌어요. 동시에 예수님이 그 당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표적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아직 안 주신 게 있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심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주어지는가? 첫 번째로는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직 주어지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앞으로 베풀어 주실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십자가 고난도 이미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누리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이와 같은 믿음을 통해서 이와 같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성령님의 능력과 십자가 고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신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이야기하자면 누구든지 짐승이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에서 성령의 역사심을 맛보고 살려면 누구든지 죄와 사막이 판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자유함을 맛보려면 그 죄를 다 짊어지신 죽음을 다 이기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할 때 우리가 어제 보았던 내용이 나옵니다. 영적인 가족됨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를 가족 삼아주시는 내용을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참 마음 아픈 내용이 나오죠.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와서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밖에 서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 가족들이 밖에 서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로 옆에 둘러앉아 말씀 듣는 자들에게 이 사람들을 봐라 그러시면서 이들이 내 형제, 자매, 어머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내용은 뭐 솔직히 이야기를 해서 예수님의 육적인 어머니인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정말 서운한 내용이죠.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낳아서 자기가 배 아파서 낳았던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키웠던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는 자기를 놔두고 저 사람 말고 예수님 말씀 듣고 있는 사람이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이 마리아 입장에서는 가슴이 아프겠어요. 뭐 제가 이게 뜬금없는 소리이기는 하지만 잠깐 여기로 빠지면 그래서 제가 가끔 우스갯소리처럼 그런 얘기하거든요. 로마 천주교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은 효자시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우리가 사정을 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잘 설득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참 귀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였잖아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주님을 낳아주신 어머니 마리아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게 예수님 우리를 가족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혈통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든지 간에 우리를 주님의 형제, 자매, 어머니로 삼아주셔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거죠. 결국 이 세 번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선포는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맞이하고 어떤 결과를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 선포하는 것이거든요.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형제로, 주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십니다. 그래서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 곳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사람들 되게끔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자, 지금 이 12장 선포하고 있는 내용들, 구체적인 사건은 다섯 가지입니다만 크게 이제 보자면 세 가지 핵심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 누구신지를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세 번째로 우리를 가족 삼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들을 보시면 이 내용들은 다 구약을 통해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들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나 그 은혜와 예수님을 통해 베풀어지는 은혜는 견줄 수가 없습니다. 율법도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율법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성전도 참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성전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성전에 가서 받을 수 있는 긍휼과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긍휼은 매우 다른 것이거든요.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선포한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지금 여기서 누리는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면 내가 이것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지금 이 땅에서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를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서 안식일이 아니어도 성전에 안 가도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을 누리게 해줄게. 지금 이 땅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너희들이 누리게 해줄게. 지금 이 땅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끔 해줄게. 이게 예수님이 지금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은혜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피상적인 것도 아니고 지금 현실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가끔 설교하다가 던지는 질문이거든요. 만약 누군가가 우리에게 너는 왜 교회를 다니니? 너는 왜 예수님을 믿니? 도대체 예수님 믿어서 뭐가 좋아? 그렇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기록했던 베드로의 설교를 써놓았던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는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셔 이렇게 선포했거든요.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12장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으냐? 교회를 다니면 뭐가 좋으냐? 예수님 믿으면 1번 주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셔, 2번 예수님 믿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셔, 성령님도 주시고 십자가 고난도 우리를 위해 감당해 주셨어, 3번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다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예수님의 어머니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여겨주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를 받을 수 있지, 나는 그래서 교회 다녀, 나는 그래서 예수님 믿어,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 누리고 경험하는 것들인데 그런데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정리가 안 돼서 그럴 뿐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제일 잘한 것, 우리가 가장 크게 받은 은혜, 찬송과 가사에도 있는 것처럼 예수님 믿은 겁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잘 생각하고 받은 은혜를 잘 기억하고 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며 그렇게 잘 살다가 나중에 육적인 삶을 마치면 천국에 가서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 만나고 그곳에서 온전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태어날 때에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 우리가 죄를 범하고 심판 가운데 고통당하며 살아가지만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친히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에게 안식과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자녀됨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는 우리를 자꾸만 속삭이며 또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마치 받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속이려 하고 또한 받았던 은혜를 흘려버리게 하려 할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잘 판단케 하시고 담대함으로 마귀를 대적하며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